밀레니얼의 여자친구 빅동만 3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빅동나 선거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번이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선거는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은 야권 단일화의 두 당사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인터뷰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인 야권 단일화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 한가운데 준비한 인터뷰인 만큼 최대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두 후보의 목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전 인터뷰와 함께 오늘 두 후보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고 공약, 정책도 비교해보시면서 아, 내가 적합하다 생각할 후보는 누구일지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진솔하게 답해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단일화 직전에 거의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듣동라에서 듣동러분들한테 인사하시게 됐는데요. 이제 곧 아마 단일화 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담담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늘이 주신다. 그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게 뭐 정치뿐만 아니라 예전에 의사를 할 때도 IT 전문가 할 때도 그리고 또 벤처 기업가 때나 아니면 대학 교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담담합니다.
그 여론조사 항목을 이제 주말에 합의하셨잖아요. 그 뒤에 두 후보가 같이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강조를 하셨는데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고 이번 단일화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상대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오세훈 후보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났어요, 사실은. 보통은 서로 대리인을 내세워서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후보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오히려 저희들은 먼저 만나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처음에 이제 맥주부터 마셨죠. 맥주 제가 샀고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 보니까 합리적이고 그리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경쟁은 경쟁이니까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한 사람은 후보, 한 사람은 선대위원장 해서 함께 싸워서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자 그렇게 이미 뭐 서로 합의가 된 상태죠.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먼저 방송을 듣고 계시는 2030 밀레니얼 세대에게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안철수 후보여야 하는지 출마의 변을 이야기할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가 왜 중요한가? 그건 사실 지난 10년간 서울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걸 저는 어떻게 잘 알았느냐 하면 2018년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깥에서 서울을 보니까 다른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어떤 나라를 가보니까 신호등을 전부 인공지능 신호등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응급 환자가 생겨서 정말 1분 1초가 급할 때 1분만 빠르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응급차가 달려가면 미리 알아서 전부 파란불을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도시들은요, 그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재난 예방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이 그렇습니까? 서울이 사실 IT 강국인데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울은 더 이상 경제 수도가 아닙니다. 서울을 보면 그 지난 2019년에 그 경제 성장률이 전국이 2.1%일 때 서울은 1.9%였어요.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요. 그 다음에 GRDP라고 그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16년에 경기도에 추월당해서 2014년이구나. 그때 추월당해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져요. 거기다가 요즘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돼버렸다는 게 문제죠. 서울이 천만 도시가 아니고요.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떠나가지고 지금 966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거기가 처음 직장인일 때 아니면 처음 신혼 살림할 때 주로 많이 사세요. 그나마 서울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전셋값이나 이런 저렴한 편이어서 거기서 사는데요. 이번에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노원구가 전체 구 중에서 아파트값 상승률 1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못 살고 가까운 의정부라든지 뭐 양주라든지 그렇게 넘어가서 더 많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또 서울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의미도 사실은 있죠. 이번이 지난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해서 이런 생긴 그런 저 선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성범죄를 일으킨 그 당이 다시 또 이기게 되면 이런 일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지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전임 정부라든지 전임 시의 일에 대한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정부에서 뭘 잘못한 일이라든지 또는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시장을 했으니까요. 그때 일어났었던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무슨 저 요즘 말이 나오는 뭐 내곡동 그 토지 관련 건도 있고 아마도 선거 기간 내내 하루에 하나씩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의혹을 계속 그 저 정부 여당에서는 던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방어하다가 선거 다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계속 책임이 있는 이 저 정당에 대해서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라는 점.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로는 저는 의사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코로나19 방역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시장이 되면 코로나19 방역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데 한 달도 넘게 걸릴 거예요. 저는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코로나19 방역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장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저는 백신도 구해올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데 그날을 코로나19 독립기념일로 만들겠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올해 내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퍼지지 않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그게 가능한가? 뭐 정부 발표로는 11월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발표가 났어요. 외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는 내년 여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선진국보다 1년이 늦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그 나라들은 대부분 전체 인구의 2배에서 5배 백신을 산 나라들이에요. 더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저는 의사이기도 하고 저는 미국에서 학교 나왔고 그리고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런 제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당신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저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 종식을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꼭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중정치인이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듣동러분들 중에는 이번 선거가 성인이 되고 첫 선거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력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이현 기자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보시고 예, 맞으면 그러시죠. 맞다, 틀리면 틀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1962년 2월 부산 출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시고요. 의사 면허를 아직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올해 또 갱신했습니다.
1991년에 V3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고
88년입니다.
아, 88년인가요?
예.
33년 전 1988년에 V3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셨고 1995년에 안철수 연구소, 지금은 안랩이 되어 있는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하셨고
예,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이제 설립한 거죠. 중소기업을 창업한 거죠.
2011년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예. 2011년에 공식적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에 18대, 19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고요. 그리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예, 재선 의원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이 공식 정계 진출이다. 그 전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2012년 9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 8년 반 정도 된 셈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는데 고배를 마셨었고요.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도 두 번 출마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유력 야권 대선 주자로 항상 거론이 되셨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에 이번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계속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군요.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봤자 저는 어차피 야권의 후보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야권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 대선에서 야권은 뭐 저 보나마나 이길 수가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워낙 여당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만 너무 오랜 기간 강한 건 나라 발전에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견제가 있고 서로 어느 정도 그 힘의 균형이 갖춰져야지 서로 감시하면서 서로 그런 일 하지 않게 서로 부패하지 않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지면 아마 여당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번에 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죠.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번 선거가 이제 임기가 14개월이니까 그 내년 대선에 안 후보가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뭐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작년 12월 20일 날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대선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공약들이 다 5년 공약이었어요. 부동산 공약도 5년 공약, 그다음에 경제발전,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공약도 5년 공약,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할 일은 정치 쪽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을 혁신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개혁들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코로나 방역을 하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저 야당 사람들도 책임을 맡으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가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그 일을 하려고 정치를 시작한 거니까. 그다음 뭐 바로 대선이 14개월 후에 있지만 그건 제 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럼 가정의 질문이지만 단일화 후보가 되지 않으신다면 대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단일 후보가 안 된다면 우선은 제가 약속한 대로 단일 후보를 지원해서 이제 또 그 사람이 시장에 당선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일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후보님의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핵심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약간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IT 기술을 시민 생활이랑 접목을 시켜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을 이제 어떤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저 클라우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기술 활용법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예전보다 훨씬 더 쓰기 편해지고 훨씬 더 안전해지고 그게 제대로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인공지능 신호등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신호등들을 전체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응급차만 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실시간으로 거기에 맞게 신호를 교체를 하게 되면 서울 시내 전체 교통속도가 한 30% 빨라집니다.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안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뭐 신호등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 CCTV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CCTV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마다 어떤 구는 CCTV가 3,000개가 있는데 3,000명이 보지를 않거든요. 보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서 위험한 상황에 어떤 여성분이 닥쳤을 때 그걸 안 보고 지나가다가 오히려 그냥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CCTV라는 건 뭔가 그 저 감시하는 사람이 알아야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어떤 그 범죄가 생기고 있다. 그럼 금방 알아서 금방 저 경찰 출동을 시키게 해서 사람 목숨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꼭 사고가 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SOS 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SOS 앱을 만들어서 주면 그 성범죄자들 중에서 정말 저 그 나쁜 사람들은 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발찌 같은 거를 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나한테 가깝게 접근하고 있을 때 몇 미터 내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은 경보를 울려줘요. 그래서 미리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범죄자 위치도 경찰이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장에 먼저 전화 걸어서 경고하고 응답이 없거나 전화 안 받으면 바로 출동하는 거죠. 그런 게 정말 저 아동과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기술을 쓸 때 이런 걸 써야 된다고 봐요. 이런 뭐 인공지능이 됐건 무슨 뭐 저 빅데이터가 됐건 최신 기술들을 써서 제일 집중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 그리고 지금 기술로 가능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서울시가. 저는 그 일 하고 싶어요.
이런 기술의 발전 덕분에 뭔가 안전해진다든지 혹은 편리해진다든지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저희 듣동러들이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생활 침해 문제라든지 또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안 후보님 생각도 궁금하네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또 기술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 등록된 성범죄자가 가까이 오면 경보를 울린다고 했을 때 엉뚱하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저 성범죄자도 개인적인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의 그 정보에 대해서 보호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뜨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무조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지금 접근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저 걸어오고 있다 이 정도만 알려주면은 그러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없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건 아무래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었을 텐데요. 안 후보는 5년간 74만 가구 공급이라는 공약을 발표하셔서 후보들 중에 가장 많은 공급 대책을 네, 발표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하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보면 제가 74만 6천 호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를 샅샅이 뒤져서 가능한 곳을 다 찾았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보면 보통 뭐 30만에서 뭐 30몇만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정부에서 32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후보들의 공약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32만 호 공급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하게 집이 앞으로 충분히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다가 줘야 주택가격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74만 6천 호는 실현 가능하고 그것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계획을 밝히면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지금도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중에서 1번은 사실 청년 임대주택 10만 호를 더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청년 임대주택이 정부에서 30만 호 지금 공급하겠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지금 이미 지어진 청년 임대주택들을 보니까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한 80만 원, 거기다 관리비까지 있어요. 어떤 청년이 거기 들어가요 도대체? 이게 청년 임대주택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로 청년 임대주택 10만 호를 짓겠다고 했어요. 또 제가 공약으로 건 게 저 보증금이 목돈이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목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편에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프리 공약을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빌리게 되면 그 이자도 시에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보증금 없는 그런 청년들도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보면은 이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도 부담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 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보통 관리비가 그 청년 임대 아파트가 보통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주택 바우처를 도입을 해서 그 관리비를 해결을 하는 것도 제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부동산 정책들은 서울시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정부랑 이제 같이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장이 된 후에 좀 정부랑은 어떻게 협상을 하실 생각인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가 정책 기조가 처음에 전임 그 국토부 장관 시절에 24번의 그 공약을 냈거든요. 근데 23번이 규제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니까 24번째 공급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바뀌고 이번에 온 새로운 장관이 지금 그분도 목이 달랑달랑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또 서울에 32만 호 공급 공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제는 더 이상 규제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이 공급하겠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이제 옛날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초래된 선거잖아요.
예.
그래서 2030 여성들이 이런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에 굉장히 분노하는 동시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 정치인으로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젠더 이슈에 대해서 안 후보가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게 사실은 서울시도 보면 젠더 특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뭐 방지하게 제도적으로는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 사람의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 짓을 하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도 내건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정부와 독립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서울인권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인사권이라든지 또는 재정을 시장과 완전히 분리할 겁니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을 전부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생겼을 때 빨리 거기다가 신고하고 그다음에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원스톱 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인권센터입니다. 이제 그걸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래서 한 번만 걸리면 기소되면 업무 정지시키고 그리고 실형받으면 파면시킬 겁니다.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SOS 앱, 인공지능 CCTV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스토킹에 대한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스토킹이라는 게 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게 제대로 그 막아지지를 않느냐면 현행법으로 보면요. 한 사람을 끈질기게 스토킹할 때만 그 스토커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범죄학자들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요. 먼저 이 저 범죄자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계속 탐색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연속적인 스토킹이 아니니까 이걸로 신고를 해도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중에서 한 사람을 그 범죄자가 골라가지고 결국은 희생당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스토킹 방지법이 아니라요. 스토커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어떤 사람을 스토킹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경찰이 잡아서 다른 그전에도 그런 짓을 했는지 CCTV가 있으니까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피해 대상을 물색 중인 경우라면 그러면 그 사람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게 제 옛날부터 생각이었고 선거 때마다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약으로도 사실은 지난 총선 때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하는 권한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야 되는데 다행히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분리가 돼서 그 서울시장이 또 관리하는 그런 경찰 시스템이 생기게 되니까 최소한 서울에서만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스토킹과 스토커가 다른 거다. 스토킹보다 스토커를 잡는 게 더 핵심이다. 이런 걸 주지시키고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방금 안 후보가 말씀해 주신 뭐 인권센터라든지 스토커 방지법 같은 경우는 안 후보한테는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에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전체 공약 중에서.
최고 우선순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정부, 그러니까 국가나 시정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면 사실 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재성이 안시기도 하지만 정말 안전하게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못하고 다른 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 저 보세요. N번방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제가 N번방을 알게 됐던 게 2년 전에 제가 스탠퍼드 법대에서 그 교환 저 학자로 있을 때, 방문 학자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어떤 분이 구구절절 이렇게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존재를 처음으로 알고 경악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 디지털 성범죄와 다른 게 옛날에는 범죄자가 있고 구경꾼들이 있었는데 이건 구경꾼들이 범죄 구성원의 일원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분이 그러세요. 정치권에 다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말 한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현실 정치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공항으로 입국했죠. 그때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모든 언론사에서 다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작심하고 N번방 이야기를 그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은 여성 고용 관련한 각종 지표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하위권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7개국 중에 33위, 여성 고용률은 57.8%로 31위인데요. 2020년 초에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비정규직이랑 서비스업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20대,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 후보님은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그게 한국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뉴욕타임즈 얼마 전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번 경기 침체, 리세션은 쉬세션이랍니다. 여성의 쉬, 경기 침체 리세션의 세션에서 쉬세션. 즉, 그 전에 경기 침체와 외국의 경우에 완전히 다른 것이 여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고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 다음에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게 그 뉴욕타임즈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걱정하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이 M자형 그 고용,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처음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고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그때 결국은 저 그 직장을 어머니가 포기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을 그만두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지만 비정규직이라든지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이클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사실은 그런데 외국이 이런 상황이 될까 봐 미리 뉴욕타임즈에서 경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공감을 넘어서 사실 이 문제 해결이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결혼을 88년에 했으니까 그건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밥하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 밥도 잘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2018년에 이건 약간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줄줄 하다 보면 2018년에 제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독일로 떠났어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그곳에서 서로 방문학자를 하면서 지냈을 때 둘이서 뛰기 시작했어요.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그 마라톤 두 사람이서 시작한 이유가 뛰면은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거를 잊어버려요, 그 순간은. 그래서 둘이서 결국은 풀코스까지 두 사람 다 뛴 거죠. 그러니까 참 저는 참 미안한 게 정치하면서 참 아내한테 못할 짓을 한 거죠.
그 최근 한 토론회에서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과도한 노출을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보이게 된다라면서 이제 도심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그 소수자 차별은 절대로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셨지만 퀴어 축제에 특화된 곳을 만들자라는 제안 자체가 소수자 차별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소수자가 1년에 딱 하루 스스로를 드러내는 날인데 그 퀴어 축제가 그런 의의가 있는 건데 그날 하루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라는 것 역시 차별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소수자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차별적인 발언을 한 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건 제 신념이거든요. 저 서울광장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맞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문제를 삼았던 게 과도한 노출이나 행위를 의도치 않게 아이들이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래서 그건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축제에도 다 해당된다. 제가 사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주장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제가 그 외국에 가서 본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보면 저 이쪽에서는 아름다운 뭐 어떤 미술가들이 살고 그리고 또 이 한쪽에서는 또 그 도시 곳곳마다 특색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요. 사실 그런 뜻에 사실은 저는 선의로 말씀드린 거지 사람들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몰아넣자? 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생각 초호도 없습니다.
그럼 평소에 사회적 약자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신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보통은 저 국회의원 4년 하면 전반기에 한 저 상임위에 들어가고 또 후반기에 또 다른 상임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전반기, 하반기 모두 다 보건복지위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장애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사실 제일 분노했던 계기가 좀 있어요. 그 BF라고 있습니다. Barrier Free. 즉 어떤 장소에도 휠체어를 탄 분들이 자유롭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BF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그런 공공기관들은 전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이 BF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라는 걸 알고 정말 분노했어요, 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 그건 또 기록으로 다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환경 이야기도 좀 여쭤볼까 봐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이런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선언이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후보님은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관련해서 서울시장을 어떻게 좀 꾸려나갈 계획이 있으신지도 같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인류의 가장 위협은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건 지구를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이산화탄소 양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천만 톤에 달한답니다. 아니 공기 1톤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게 몇 천만 톤이 매일 생기는 겁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번도 없었던 코로나19가 감염이 되고 사스가 생기고 메르스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규모의 산불이나 엄청난 가뭄이나 역사상 가장 많은 폭우나 이런 거 생기는 게 전부 지구온난화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찬성을 넘어서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이 탄소가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기차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는 그 탄소 배출 안 하죠? 근데 그 전기차를 구동하는 전기차에서 전기를 담는 그 리튬 전지를 만드는 과정, 그 차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 생산 과정에서 CO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모르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무식한 뭐 사람들처럼 그냥 발전소 하나만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총력을 기울여서 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지막 코너 신문 십답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네. 질문을 드리면 생각나는 대로 바로 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일을 선택할 때 재미주의자, 의미주의자.
의미주의자.
네.
저는 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재미가 없더라도.
정치 인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한 제도권 정치 문화가 있다면?
패거리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옳은 거는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의 패거리 문화나 패거리 논리는 뭐냐면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판단 기준인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편에 악당 범죄자가 있어도 얘는 보호해야 되는 거고 상대편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있어도 저거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거 저 진중권 교수님이 요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생각이.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나는 포털 사이트에 상대 후보 이름을 검색해 본 적 있다. OX.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먼저 뭐 수시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겼다고 저한테 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 뉴스 보려고 찾아보는 그 용도지 뭘 상시적으로 누구 이름을 검색한다든지 제 이름을 검색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 뉴스를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 화면에 있는 뉴스나 보지 일부러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 찾아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자기 이름 검색해서 하면 뉴스가 쫙 나오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을 목적도 있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만 보는 편입니다.
나는 재산 공개가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요, 전혀. 저 이번에도 재산 공개했거든요. 근데 저는 재산이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안랩 주식. 그리고 그 절반은 1,500억 정도였는데 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재단으로 여러 가지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에 연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예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전세가 있습니다.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해서요.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저는 부동산 없었어요.
나는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그 불안을 떨치려 땡땡땡을 한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요.
긴장한 적은 있으신가요?
긴장하는 적은 있죠. 근데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참모나 캠프에서 물론 운영하긴 하지만 내 스마트폰에 로그인이 돼 있고 내가 매일 확인하는 SNS가 있다. 있다면 무엇인지?
아, 있습니다. 저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합니다. 예, 다 항상 로그인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과 가장 후회되는 일 하나씩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참 많습니다, 사실. 뭐, 저 나름대로 자랑스러웠던 일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교섭단체, 즉 20명 이상 당선시키면 그 정당이 교섭단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38석이 되는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삼김 다음으로 큰 규모의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나름대로 우리나라 정치를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었을 때죠.
반대로 조금 후회되는 일을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제가 저 지금까지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도 변함없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처음에 실수해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실수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교수하고 나서 첫 강의하고 나서요. 야, 교수가 이렇게 강의 못해도 되나 스스로 막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의사 때도 그랬고 뭐 저 IT 전문가 때도 그렇고 회사 사장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실수를 하는 타입인데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막 감정 소비하지 않고요. 뒤돌아본 다음에 내가 이런 실수 다시 안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실수는 안 하고 다른 종류 실수를 또 하게는 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했었던 의학 쪽이라든지 IT 그 전문 쪽 V3 만든 거라든지 그런 게 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최고의 영화를 하나만 꼽는다면?
제가 저희 집에 DVD가 1000장쯤 있거든요. 저 영화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모은 거예요. 너무나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오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전에 고민하고 있었던 건 여전히 무의식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문제가 아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영화가 주는 그 힘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만 꼽긴 어려우신 건가요?
예, 너무 막 종류들이 많아서 머리에 막 날아다니는데.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에게 정치란 그리고 서울시장이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틀을 만드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틀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만든 교육제도 틀 안에서 공부를 하고 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하에서 만들어진 회사의 취직에서 일하고 그리고 은퇴해서는 복지제도의 틀 아래서 여생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틀을 정말로 제대로 만들고 공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는 따뜻하게 보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달리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출발선상에 섭니다, 우선. 그 다음에 신호가 울리면 달리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다리 걸거나 반칙하는 사람 중간에 심판이 보다가 벌 주잖아요. 골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1등상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참가상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고요. 저는 공정한 국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실력만으로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1등한테만 독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그 성적에 맞게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픈 사람, 사회적인 약자는 돌봐야죠. 그게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듣동러 분들에게 안 후보가 못다 하신 말 있다면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딸 하나예요. 8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딸한테 못해준 이야기도 오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맞아 딸한테도 이 방송 듣게 해주면 그래도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 아이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항상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 낭비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안 후보는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그 플랫폼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